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게 한다을 되어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과 이 약속과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정확하도록 긍휼로 삼게 한다을 되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각 교회와 또 성도들과 현장과 나라와 대륙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기도하는 주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더욱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아름다운 발들이 세계 곳곳에 이르게 인담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당대 세계복음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또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일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정확합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한 주간에 또 끝날인 이 주중에 끝날인 이 금요일에도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 우리 3장 17, 18, 19절 세 구절 말씀 봅니다. 3장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여러 번 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성이 되어서 두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흔적과 또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슬픔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었고요. 또 남유다 또한 사실은 한 백몇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한 백몇 년 후에 586년대 BC 그때 바벨론에게 큰 어떤 그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왕이 있을 때 연도로 말을 하면은 612년도부터 589년도 남유다가 언제 망하냐면은 586년도에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망하기 직전의 일들, 망하기 직전에 벌써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망한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이미 오랫동안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오랫동안 당하면서 어떤 계속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재앙 가운데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는 것이지만 오늘 망한다 해서 오늘 갑자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계속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또한 사실은 계속 고난과 재앙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나라가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한 내용이 오늘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선지서를 보다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붙잡혀서 거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는 막 툴툴대면서 막 안 하고 싶은데 막 그걸 막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의견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 말씀에 어떤 부분 보면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은 그 말씀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질문하는 내용.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자세가 참 다양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큰 환상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 인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요. 밥을 막 서둘러서 빨리 먹는다랄지 한쪽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잠을 잔다랄지 또 집안에 구멍을 내놓고 짐을 싸놓고 또 큰 나라가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호세를 보게 되면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과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 고통과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문하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전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하기 전과 멸망할 때와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것처럼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겹치는 상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왜 이랬습니까? 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왜 이러시냐고 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우리 백성을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이 땅이 남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나라가 기울고 있고 공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강팍해지고 강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제사장들은 말씀을 떠나고 뇌물에 침을 흘리고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 요절은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하기 전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뭐 사도 바울이 신약의 구약을 인용한 내용도 또 볼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들이 얼마나 또 신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신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그 얘기는 그만큼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신약 자체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잘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간에 그 내용의 방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부터 시작해서 삶 속에 있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승천할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신약 곳곳에 배어 있어요. 신약은 그냥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신약에서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약의 그 내용이 신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신약과 관련이 있으려면 적어도 신약에 말하는 그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내용이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칭의, 이 부분, 칭의라는 이 부분이요, 엄청나게 신약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을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칭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봐야 될 너무 큰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박국 선지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드러내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데 방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더 시간 될 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죠? 묵시로 받은 경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일을 시작할 때 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랄지 어떤 환상을 보인다랄지 역시나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 끝날에 있던 그런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내용 자체가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니까 경고를 받은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죠. 그렇죠? 뭘 물었는지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거예요. 응답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고난과 재앙이 연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재앙이 연속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미 10년 이상 된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체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물피해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십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내용 더 보면요. 2절 말씀 중에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나라가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 어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나라의 어떤 기본이 무너졌고 나라의 기본이 무너지니까 개인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라가 폭종을 하면 백성들도 사악해져요. 또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들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나라에 강포가 임했고 나라가 흉흉하고 나라가 자기 살기 바쁘고 계속 그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나라가 피폐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3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선지자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하박국 선지자가 죄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패역한 그렇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나라가 복잡해지고 흉흉하고 강도가 들끓고 도둑이 들끓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많은 후진국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잡아가서 또 화형을 시키고 잘라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 이해 안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것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그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동네가 저 서울의 변방에 있는 은평구 수색동이라고 지금은 뭐 완전히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되었지만 산동네가 이렇게 산동네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포공항에서 보게 되면 산동네가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 보이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없앤다는 그런 소문이 항상 동네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수색동 토박이니까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쪽에는 상암동이 있고 상암동 그 앞에는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에 이맘때면 늘 범람을 해가지고 상암동에 난지도에 늘 피해가 이랬어요. 그 난지도에 한일공원, 지금 평화공원 들었으니까 그겁니다. 그게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모은 거를 쌓아놓고 흙을 덮은 게 그 공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그 상암동이 천지개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그 수색이라는 곳도 뭐 재개발이 들어가갖고 뭐 나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좀 뭐 좋아졌습니다만은 뭐 그랬죠. 산동네 살 때 늘 잘 때 아침에 왜 깨냐면 싸우는 소리 깨요. 동네가 와장창창창 그렇게 동그란 양은 책상 있잖아요. 양은 밥상 있잖아요. 뭐 아시나 모르겠네. 양은 밥상에 다리 네 개 펴놓고 그런 게 늘 구르는 소리, 밖으로 구르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애들 우는 소리가 동네 가득했어요. 그 동네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교회도 가난하죠. 동네가 가난하니까는 막 그런 동네에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나와서 우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 막 그냥 막 코찔찔이 막 그랬던 시대니까 막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동네 문화니까 이제 뭐 저희 집도 역시나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다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네가 막 엄마들이 막 아파트 끌려 나와서 머리 막 끄댕이 땅바닥 패댕이 치고 막 동네 여기저기 사람들 다가다 막 소변 아무데나 막 갈기고 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막 연탄재 아무데나 버리고 막 언덕이니까 연탄재를 굴려 이렇게 딱 두고 들어가요. 이게 막 굴러가요. 저 앞에 쌀집 연탄이 들어가요. 쌀집은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또 그냥 엑스나 그러면서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동네가 한번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오물을 치우려면 차가 그때 없잖아요. 이렇게 어깨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던 아저씨 또 미끄러져 막 그 오물을 다 또 엎고 동네가 또 연탄 또 다 깨고 막 거기 피해 다니고 코막고 다니고 거기 이런 큰 수양보들 있었는데 여름엔 또 소홍충이 가득 소홍충이 막 떨어지고 그 나라가 그냥 동네가 쑥대밭이야 쑥대밭. 그러다가 어느 날 종로에 나가보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신촌에 나가보는 거예요. 신촌이 그때 시내였거든요. 신촌이 뭐 수색에서 불과 뭐 한 6km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늘 그래서 어른들이 시내 나간다. 무슨 시내예요 그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나라가 참 복잡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거 읽으면서 드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흉흉했을까. 나라가 외국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뺏기고 그렇죠? 왕들이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죄악이 보게 되어지고 패역하게 되어지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있지만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냥 불이 튄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렇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그 중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요즘에 계속 읽으면서 나오미랄지 앞에는 미가랄지 읽으면서 계속 발견되는 말씀들이 공의, 정의 이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공의가 사라지는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그렇죠? 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만 공의로운 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보호하셨지만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회 구조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이런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야지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불의가 행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사람이 치받치면, 그렇죠? 나한테 이걸 해주신 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분노가 오는데 하나님께 질문이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내용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죠? 왜 나만? 왜? 그렇죠? 왜 나에게만 하필이면 이걸 주십니까? 아, 왜 우리 교회만 이렇습니까? 아니, 왜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아니, 왜 내 삶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시죠? 저도 물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내가 11절 떼먹었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막내 아팠을 때 다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주권이 안 보이고 이유를 모르겠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의 내용을 빠르게 보게 되면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쪽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면 이라크 쪽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을, 그렇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흉벽이 뭐냐면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흙을 쌓아요.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흙을 쌓아요.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니느웨 성 우리가 봤잖아요. 25m 높이가. 25m면요. 거의 8층, 9층 높이에요. 망대가 50m예요. 그 얼마나 높은 게 그런 성들을 그 당시 했던 그런 성들을 이렇게 넘어가서 삽시간에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 갈대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인 것을 말할 수 있죠. 10절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냥 자기 힘이 내 주먹이 내 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내 주먹 믿는다고. 십수년 내에 그 주먹 꺾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뭐 젊어서 그래요. 조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인생에 시간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고 봅니다. 그렇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합니다.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바벨론 들어서 너희를 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멸망을 어떻게 시키냐? 이방 나라, 그렇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선택된 민족 너희를 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힘든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듣고 하박국이가 열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악해요. 그래, 악하다고 악한 거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그렇죠? 더 하나님도 없고 할례도 없고 주를 향해서 예배도 안 드리는 그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필이면 우리를 칩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 악한 나라가 결국엔 그 나라도 멸망될 것인데 그 나라는 아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 악한 나라가 그 나라 또한 회초리로 쓰지만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머물 것임을 말한 내용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제 하박국이 인정하면서 또 질문하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를 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6절,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 악한 나라가 한두 나라 쳤습니까? 지금 아수르를 이미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하심이 없다가 하시는 또 말씀인 거예요. 그 본인이 계속 우리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기도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즉각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니 그 말씀을 알기도 전에 먼저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또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한데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왜 우리 집안에 어린 청년들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가정이 이렇습니까? 혹은 나는 왜 이런저런 상처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까? 나는 건강에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힘듭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사실은 지금 하박국이 하는 물음과 똑같은 물음입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무판에 목판에다가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해서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응할 거니까 너는 이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의미에 대해서 이 본문에 쭉 나오죠. 그러면서 5절부터 시작해서 5절, 6절, 7절 뭐 교만한 부분을 말을 하고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바벨론의 어떤 나라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쭉 하면서 그들의 어떤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요. 쭉 넘어가면 우리 8절 말씀에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 12절 말씀에 피로 성읍을 건설한 이런 일들, 실제 바벨론이 왜 멸망할지에 대해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자, 불신자,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국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한 개인의 삶에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나라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2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더악한 나라를 이용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더악한 나라도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하니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하신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바라봐라.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의인, 의인이 뭐냐면요,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의로운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신 그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할 것이다. 너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12강 내용을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체되는 게 아니다. 정한 때 하나님의 언제 응답하시냐?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우리가 오시는 그 오고자 하는 그 믿음에 간절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뭘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뭘 하시고 그 부분도 있지만 주의 오심은 단순히 개인의 응답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 우주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좌우하는 그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라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3장 말씀은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때 우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니느웨가 망할 때, 아수르가 망할 때 그 소식은 유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복음은 뭐였냐면 저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인받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의미하지만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의미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신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해와 달이 어두울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해를 여러분도 얼마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구보다 거의 몇 배가 큽니까? 한 600배가 크고요. 그 불꽃 하나가 지구를 몇 개를 태울 만큼의 그 저력 가지고는 그 태양빛이에요. 빛이 얼마나 강하냐? 그 빛이 출발하게 되면 8분 15초 만에 빛이 일체 지구를 7개밖에 반을 돌잖아요. 그 빛이 8분이 걸려야 빛이 지구까지 와요. 그 빛으로 지구를 덮이는 거예요. 이것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태양이 처소에 머물 정도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그만큼 크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신 땅을 들으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발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무슨 말 나옵니까?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내용은 선택받은 제사장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워주셔서 기초의 바닥까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의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15절은요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내 창자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깨닫고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큰지 떨리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떠는 거예요. 그 주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17절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망할 것이 맞고 멸망할 것이 맞지만 그러면 찬양하는 내용이 유명한 17, 18, 19절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이 인도에 대해서 하박국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 조건이 이렇지만, 그렇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로 덮은 거예요. 제사장이 대속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약속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맞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제외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관심의 그 중앙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 맞지만 나라가 폭삭 멸절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원하는 것만 주어지면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복잡하게 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방향을 딱 맞추고 사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삶을 갈짓자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한평생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망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나라의 망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또 악한 나라를 들어서 칠 것이 보여졌고 근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이 하박국을 납득을 시키고 하박국이 이해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라를 망하겠지만 결국 그 나라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 구절 읽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원래 이 내용을 좀 중심 보려고 그랬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였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그 의가 내 것인 것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을 드리면서 살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소수지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 선생님들 두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전국에서 이렇게 소수가 올라오겠지만 그 아이들 보내실 때 잘 보내주시고 또 우리 광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를 좀 방역하면서 최대한 애쓰면서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2박 3일 동안 더불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긍휼로서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약속이 무엇인가 먼저 알게 하시고 약속에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 그 믿음을 드리며 인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케 한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며 주여심을 사모하며 오늘 또한 한평생 살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은정 자매, 추소영 권사님, 또 우리 소영의 장로님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큰 치유의 응답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우리 각자 개개인들 또한 날마다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에 보조목함없도록 힘을 도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주를 찬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